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법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법이죠. 이 법은요, 왼쪽 눈을 맞아가지고 내가 다쳤으면 나 때린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왼쪽 눈을 한번 때려가지고 그 눈도 다치게 해야 한다, 이런 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고요. 이런 법이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려면 그 당시 사회를 좀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법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자, 그 중에 이런 법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복수법. 뭐 동태한테 복수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예, 동태복수법은 뭐냐면 똑같은 형태로 복수한다라는 법인데, 이게 인류 최초의 법입니다. 지금 인류 최초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지금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법인데, 그 법에 나오는 법이 바로 동태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법이 있는지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아시려면 우리 창세기 4장 23절을 보셔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 못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 최악의 범죄자가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거 완전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것도 실수로 그 사람을 내가 죽였고,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다 해도 나는 소년도 안 봐주지. 소년도 죽였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자기의 두 아내, 아내가 둘이 있는데 아내 둘을 불러놓고서 자랑삼아 얘기하며 아내들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들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은 죽였고 소년도 나는 용서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런데 이 라멕이 하는 이 얘기가 라멕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고대 사회가 이 모양이었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길에 갔던 사람 때려 죽일 수 있었고, 부족끼리 조그마한 시비가 붙으면 그냥 다 죽이고 약탈하고, 이게 당시 사회였어요. 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안 갚아줘요, 이 원한을. 당시에는 공권력, 뭐 군대, 경찰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그냥 당하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내가 당했는데 억울한 건 뭐예요? 힘이 없으면 이러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작은 일로 시비 걸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 동태복수법은 잔인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복수를 제한을 한 거고요, 힘 없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당시의 동태복수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던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그 법전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귀족이 귀족한테는 동일하게 복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따라서 복수하는 강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평민은 평민에게 똑같이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평민은 귀족한테 당해도 그대로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깎아서 복수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이 동태복수법인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 눈에는 눈 이 법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왕이나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이 법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이 복수법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의 권력을 억제하는 법이고 힘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법입니다. 요즘 세상을 좀 생각해 볼까요? 뭐 원칙으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뭐 소송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야 돼.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야지 이길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면 왜 비싼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더 유능한 변호사를 쓰게 되면 죄값이 더 가벼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샌프란시스코가 정의로운 도시인가요? 요즘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나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사 나가는 그런 도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훔칠 권리, 남의 것을 뺏을 권리는 잘 보호되고 있는데 안 뺏길 권리는 잘 보호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은 이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뺨을 때리는 것은 육체적인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모욕이기도 하죠. 나 그 사람한테 뺨 맞았어 라고 하면 이게 아픈 것보다도 기분 나쁜 게 더 크단 말입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면 왼쪽 뺨은 어떻게 맞게 되는 걸까요? 물론 상대방이 양손잡이면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때리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죠.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에게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면 왼쪽 뺨은 분명히 손등으로 맞게 됩니다.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니까 손등으로 맞게 돼요. 손등으로 누군을 때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게 법으로도 문제되어서 이 손등으로 맞았다라고 하면 그 손등으로 때린 사람을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모욕적인 것이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넘어서서 용서의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죠. 왜 우리는 손해보며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 설교 때 나왔던 비유 이야기 생각나시죠? 만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고 집에 가는 길에 백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않았다가 감옥에 끌려간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걸 용서받았는데요.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도자들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억울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끝까지 용서하셨죠. 삶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라고 하며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를 닮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용서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원수가 많아지면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원수 있으십니까?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불편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 한 분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 얼굴 보는 게 아주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날까 봐 불편하고 또 원수를 식당에서 만나면 이걸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원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기 진짜 진짜 불편해질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신 분이신데 예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속이 좁으세요.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생각 다르면 바로 원수로 삼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 분이어서 더 그랬나 봐요. 얼굴도 안 보고 뭐 다른 목사님이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받고 뭐가 섭섭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원수로 삼으시니까요. 이렇게 원수를 많이 삼으면 누가 더 불편해질까요? 아니, 그분이 저한테도 뭐가 섭섭하셨는지 저를 원수로 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수들이 사방에 있으니까 그냥 뭐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그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많아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스스로 좁은 공간에 본인 혼자 갇히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원수가 많아지면 피곤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게 되죠. 용서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답입니다. 용서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떳떳해지고 용서를 하면 할수록 적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사십시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죽을 죄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